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사실 상당히 거꾸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익숙한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고 따라간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설교를 들었고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그 필터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 팔복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반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읽을 때마다 사실은 낙심이 더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그게 아니구나. 방향을 내가 좀 잘못 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말씀이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오늘 여덟 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방향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장의 배열을 바꾸는 얘기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영어 성경이 좀 그런 면에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천국의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쪽 논리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설교, 또 전에는 산상수훈이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설교가 다섯 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길고 5장에서 7장까지 가장 긴 설교이고 또 메시아로 오신 이제 천국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취임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설교의 주제는 우리의 거룩입니다. 또는 구별된 삶. 다르게 말하면 성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This Sermon on the Mount from Matthew 5 through 7 is not something about the conditional clause to be citizens of God's kingdom or to enter God's kingdom, but it is the value system and it is our moral standard that Jesus is telling us, teaching us about how we should be transformed and how we should live a separate or holy life as Christians. So as we read this Beatitude, there are eight blessings. Actually, it's not eight blessings. It's eight blessings. Who are blessed?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마음이 가난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변화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못 살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복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다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이지 그렇게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마음이, 속사람이 변화된 축복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오늘 집에가셔서 또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열매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은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는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요. 이 무리는 4장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산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타브다 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자주 오셔서 기도하셨던 산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2장 35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 산이 이 산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곳은 그렇게 높지 않고 이 평지가 많아서 예수님이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셨던 곳이 바로 이 산이라고 제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나왔고 근데 그들은 열두 사도는 아니었죠. 제자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은 여기에서는 열두 사도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와 제자들 구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관심 없이 와서 들으려고 관심이라기보다 예수님께 헌신하려는 생각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산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소수의 무리를 제자들이라고 마태가 기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자들은 무리에 포함되는 사람들이고 열두 사도는 아니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한 대상은 특정한 소수의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하신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500여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배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곳이 바로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 근처에 있는 산에서 새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즉 사실 교회의 출발이죠. 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신약에서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처음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에 대해서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설교인 것입니다. 새 법을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 팔복은 3절에서 12절은 산상설교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서론을 통해서 5장에서 10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This Beatitude is the introduction to the Sermon on the Mount. But actually, these eight qualities of Christian characters is actually everything that is Jesus is going to teach them about in the following three chapters. Okay, once again, we need to ask this question. Are these the conditions for our salvation or for our blessings? Or are these the characters that Christians who are born again must try to build to live as the kingdom's citizens? This is the most important question about the Sermon on the Mount. Are they conditions? Or are they character transformation? In other words, are they conditions for salvation or should they be the fruits of our salvation? 여러분이 이제는 답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팔복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졌던 참 큰 부담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참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도 매우 잘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을 받을 것이 나니가 아닙니다. 복이 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We are already blessed.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어떤 외적인, 물리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가 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물리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 축복은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영적인 확신을 통해서 오는 만족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객관적인 본질을 말합니다. Blessing according to Jesus is not something external. It is internal change and is objective character.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변화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덟 가지는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여덟 개의 다른 캐릭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네 개는요, 여러분 보시면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개는 단계적 또는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네 개가 1, 2, 3, 4가요. 5, 6, 7, 8하고 하나씩 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꼭 줄긋게 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지죠. 그렇죠? 애통하는 자가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죄송합니다. 거꾸로 갔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 2, 3, 4가 5, 6, 7, 8과 그대로 미스바의 연관이 되는데요. 꼭 이런 도로 가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성을 보면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변화가 이제 어떻게 관계적인 변화로 영향을 주게 되느냐. 그리고 13절에 16절은 오늘은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덟 가지의 시제가 참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세형이죠?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가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똑같은 현세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여섯 개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미래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미래형,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를 현재형으로 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Why did that say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in present tense? Because we are already in the kingdom.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여섯 개는 전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미래형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영문법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미래 조동사는 미래의 의미도 있지만 확실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ESV는 전부 shall을 씁니다. For they shall be comforted. They will surely be comforted. 확실하다는 미래성뿐 아니라 확실성을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현재형 대신에 미래형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제가 사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처음과 마지막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가 현재형으로 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천국을 받을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뭐 그런가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팔복은 인간의 행위의 노력, 행위와 노력에 의한 구원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된 사람들의 성품과 성품의 변화와 그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원의 조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삶의 변화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팔복을 시간이 되는 만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팔복 설교는 많은 목사님들이 여덟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덟 번을 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 평균 4년이면 학생들 거의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여덟 번을 하면 산상설교를 1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단기 숙성반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이 의미를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열매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내 복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변화, 즉 하나님과의 관계죠. 영적이라는 것은 그리고 뒤에 관계적, 사회적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poor in the spirit.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함은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은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로 가난하다는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구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가난한 자를 신원하신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읽다 보면 이것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우리는 항상 갖게 됩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선지서의 말씀들을 보면 가난하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시행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을 의미하면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가난에서 영적인 가난으로 이 가난의 의미가 약간 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목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가 그냥 해버리면 부자들은 복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복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가난한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삶 속에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조금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Poor in the spirit means we declare we are spiritually bankrupt in the presence of God. There's nothing that I can present to God. My righteousness, my power, or anything, my honesty or truthfulness, there's nothing clean when I stand before God. I am bankrupt. So unless you help me out, Lord, I'm nothing. I'm hopeless.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오십니까? 아,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힘차게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약간 바 어떤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세리의 모습은 애통하는 자의 대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어도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천국이 그대의 것이며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합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시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직 부담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통치 아래 하나님 나의 왕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담대하게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온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된 상태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만 오면 많이 우시는 분들이 옛날에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기도만 하면 많이 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오면 갑자기 체근한 스타일로 바뀌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소유나 사람을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부족함과 죄성을 슬퍼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상실의 슬픔이 아니라 회개의 슬픔입니다.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못 가졌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는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애통해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적인 무능함과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 애통하는 것은 그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슬퍼하는 것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앞에 거는 고백이죠. 내가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스타트 목사님은 참 재밌는 말을 썼어요. Tears of Christian. 그리스도의 눈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애통하는 자. 소유를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애통해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참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여전히 자꾸 되돌아갑니다. 죄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통회의 눈물인 것을 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령이다. 하나님이 번제와 화목제를 기뻐하시지 않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심령을 기뻐하신다. 라고 그는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죄성과 그 다음에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성을 인해서 애통해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과 세상의 죄악을 보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뉴스를 보면 화를 내시는 분들 많죠. 저도 사실 뉴스 보다가 화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런데 화를 내는 것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웃과 사회의 죄악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더 크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원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아주 좋은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6절에서 이제는 사회의 죄악을 보고 애통해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신의 모양새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그가 눈물을 신의 물같이 흘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문회를 보실 때 저는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하시나요? 그들과 우리의 죄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비난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좀 페이스북 같은 데들은 그런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애통해하는 글. 우리가 남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글들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해하는 자, 그들은 구원과 죄사함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약속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웃과 사회의 죄악을 보고 우리가 분노하기보다 슬퍼할 때 하나님이 우리 참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의 죄와 그리고 이웃들의 죄 그리고 사회의 죄를 보면서 이제는 분노 대신에 애통해야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다윗은 그것이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다니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죄와 미국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잘못 해석하시면 내가 부동산 소유주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땅을 분배하는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에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온유함은요, 관계적이라기보다 개인적인 퀄리티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항상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했고,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온유하다는 것은 좀 더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히 인정하는 자가 온유한답니다. 이것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 자신의 부족함과 죄성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항상 살아가는 태도가 온유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강한 태도를 말합니다. 절대로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코 연약한 분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갖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평가할 때만 가능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알 때에만 남들에게 온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을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그렇죠? 우리 혼자 기도할 때, 아, 주님 전 죄인입니다. 고백 잘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것을 온유하다고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면, 그것을 다시 거론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고 만다고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자신에 대한 견해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땅을 많이 차지한다가 아니라 땅이 많든 적든 우리는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유산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만이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것을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게 되는 영적인 유산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땅으로만 부동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기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쉬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6장 10절에 가면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을 타는 사람입니다. 온유한자. 니체는 그리스도같이 연약한 신은 필요 없다. 그래서 그는 Death of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우리가 신을 죽였다. We murdered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Because he's weak. 그런데요. 니체가 그 책을 쓰고 마지막 14년을 정신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니체의 말년의 회사는 무엇이죠? 니체는 정신병자로 살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접하다가 죽었습니다. 니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당연하죠. 사모님이었습니다. 그 딸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에 라비 자카라야 씨라는 유명한 미국 경쟁자 아시죠? 그분에게 한 간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내가 지켜드립니다. 그렇게 추악하게 죽은 사람을 내가 처음 봤습니다. 니체는 죽음의 비전, 임종에 다가가서 아마도 하나님이 아니면 죽음의 사자가 부르는 것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속 양팔을 뒤집어서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 우리가 기독교를 없앴다라고 선언했지만 그의 말은 다 거짓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을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기독교가 빨리 성장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놀라운 반전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참 놀라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부를 것이며.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53절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만족시키시는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굶주림을 말합니다. Spiritual hunger.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영적인 굶주림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선자가 즉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로 바른 관계에 기초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의와 사회 정의를 추구해 나가는 삶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과 행동이 개인적인 의로 나타나고 그리고 사회에서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그러한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미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줄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성품이 뭐 영적인 굶주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네 가지 개인적인 성품의 변화를 말씀한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말씀한 주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로 방향을 바꾸십니다. 사회적인 성품, 즉 영적인 변화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나머지 네 개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mercy라는 단어는 용서와 구제라는 두 가지 행위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 그 어려운 자를 돕는 마음이 긍휼이 여기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 여기는 자, 또는 남을 용서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열매로 나타내는 삶을 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를 볼 때 나의 것을 희생하고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간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남을 용서할 줄 알게 되고 남을 돕고 섬길 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관계적인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것은 마음이 깨끗한 자는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약속하셨죠. 어떤 자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감사하며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볼 줄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데요.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한 외적인 깨끗함과 구별된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내적인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순전하고 투명한 인격을 소유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말하면 나를 볼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지나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 깨끗함을 받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보는 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정결해야 합니다.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뜻으로 등장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누가네살 왕이 내가 어떻게 다리오 왕이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고 메시지였나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의 라이온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자를 그의 마음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셔도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셔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자의 삶은 세상 앞에서 투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 즉 투명하고 진실한 인격을 갖춘 자는 또한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개념이었지만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예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자, 화평하게 하려면 일차적으로 내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화평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갈등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자 내가 남에게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겠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과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을 때도 그들이 나에게 사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아프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거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가 있어도 지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멋있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고 사실은 친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대가를 감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같이 그가 형들의 죄를 용서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왜 요셉이 그렇게 최대 수고 쓰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20여 년 만에 만난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는 게 쉬웠을까요? 그는 두 가지를 기다립니다. 첫째는 자기의 마음 형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형들이 정말 변했느냐 아니면 여전히 악한 사람들인가를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화해는 용서는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거는 반쪽짜리 용서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일방적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사과해야만 화해가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혼자서 내가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형들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형들은 또 요셉을 이용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책을 쓰면서 이 형들이 정말 회개하고 변화됐는가를 자기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요셉이라는 그 뮤지컬을 봤는데요. 랭캐스터에 가서 참 재밌게 각색을 했어요. 요셉의 부인 오디베라의 딸인가요? 오디베라인가요? 이름을 뭐가 뭔지 헷갈리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셉이 형들을 계속 보면서 집에 가서 계속 울고 가슴을 칩니다. 용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부인이 와서 계속 도와줍니다. 내가 보니까 많이 변할 것 같은데. 그 뮤지컬이 참 재미있었던 게 감동적이었던 게 요셉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부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으면서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그 내용을 작가가 집어넣었어요. 참 그 부분을 제가 감동있게 봤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를 하는데 창세기에서 10장이 걸립니다. 10장. 몇 년이 걸리죠? 한 3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굉장히 비싼 대가를 요셉과 그 형들이 치른 후에야 화목이 가능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값싼 화평은 값싼 용서로 얻을 수 있지만 참된 화평은 희생을 요구하는 오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는 두 사람이나 두 집단을 화해시킬 때에도 고통이 다릅니다. 양쪽을 다 들어줘야 하는 고통, 양쪽을 다 이해해야 하는 고통, 또 화해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할 때 따르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누적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게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덟 가지는 사실은 누적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쉽게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값싼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참된 용서와 화평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거저죠? 그러나 그것은 싸구려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고귀한 값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화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불신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가장 힘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박해가 따릅니다. 복음적인 박해든 단순한 화해 때문에 일어나는 박해든 우리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겪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박해로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그렇죠? 11절에 가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박해에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받는 거는 그건 박해가 아니죠. 그건 그냥 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막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내 죄값을 받는 거고요. 의의를 위하여 진리를 지키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다가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경우에 또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우리가 박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반드시 가치관의 충돌과 박해가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싫거나 그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3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죠. 우리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너희에게 복이 있고 그것 자체가 복이고 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처음으로 상금을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앞에 일곱 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일곱 개 자체가 복이었기 때문에. 여덟 번째는 박해를 받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복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아픈 게 복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고통입니다. 여덟 번째는 사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현세에서는 고통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으로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믿음대로 살다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또 보복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포기하지도 말고 보복하려고 하지도 말래. 그러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박해를 피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정면 충돌해야 됩니다. 잭 필립스라는 분이 콜로라도에서 베이커리를 경영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동성 결혼을 하겠다고 와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뭐 써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나는 써줄 수 없다. 동성 결혼하는 그 사람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축복하는 메시지를 쓸 수가 없다. 그냥 케이크만 가져가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잭 필립스를 소문해갖고 14만 개가 얼마 방금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 기독교계가 당연히 동성 LGBT 쪽도 주목하고 있는 소송인데요. 대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잭 필립스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날짜는 결정이 안 됐는데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은 그 두 사람에게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나는 못해주니까 이거 사하기 싫으면 저쪽 방집에 가서 해줄까 저기 가서 하면 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소송을 해버렸습니다. 참 그렇죠?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박해가 지금 따르게 됩니다. 이분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꽃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나 베이커리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동성결혼에 자기네들이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되는데요.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바른 판결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낼 수 있도록 그분이 항고한 이유는 그겁니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왜 그쪽 사람들의 자유만 인정을 하느냐 내 자유를 인정이라.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기독교 비즈니스들을 대표하는 소송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침해한 것이다. 라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었다는지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해를 보게 되겠죠.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성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의와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이 땅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박해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박해를 당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진정성, 오센티시티의 표지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명예로운 훈장이라고 마틴 루터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나 번헤퍼는 고난은 참된 제자도와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고난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참된 교회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와 거부와 비방과 박해를 받는 것이 온유하거나 마음이 청결한 것과 함께 그리스도에게는 똑같이 나타나는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앞에 일곱 가지 축복과 함께 똑같은 축복이라고 말씀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여덟 가지 특성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았나니 말입니다. 또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축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덟 가지를 앞으로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청결한 자가 다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덟 가지 성품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것은 영적 이런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아니라 그런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 축복이다. 다른 예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헌금을 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신입생이나 새가족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축복의 개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면서 열매를 맺어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연약한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는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닮은 것, 닮는 것 여덟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이렇게 복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온유해지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저희가 생각하며 오늘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되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